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영적전쟁, 나의 전쟁 그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주일의 설교 제목이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영적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런 말을 강조를 해서 드렸습니다. 영적전쟁의 승패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영적전쟁의 주관자이시며 영적전쟁의 자원, 무기, 전략, 계획 절대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확신하라, 이렇게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설교 중간 지점에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 이야기를 잠시 언급했었죠. 유다 땅을 침공한 큰 연합 세력,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전쟁이 되는 순간에 전세가 역전이 되어서 아주 극적인 승리로 끝난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역대하 20장 15절에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부분을 강조했었죠. 자, 그러한 메시지가 힘과 소망을 주는 반면에 전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소극적이 되기 쉬워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역할, 아주 중요한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떤 행동이나 액션을 취하는 대신에 내 자신이 물러서기 쉽다는 거죠.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에게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을 단순하게 정리해서 그렇다면 내가 할 게 없네?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도록 기다리면 되겠네? 라고 잘못 정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 하나는 내 능력이나 노력을 뛰어넘는 어떤 차원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작동 중이다. 이것은 확실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작동 중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 상속자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파견된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작동 중이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서 명심하고 있어야 될 사실이 자동적으로 이들 천상의 존재들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나 자신의 어떤 역할,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들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아주 극히 축소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아이에게 밥을 먹여주고 그래서 기운을 나게 하죠. 밥을 먹게 해서 기운을 나게. 그리고 태권도 도장 같은 데 보내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자, 오늘은 의외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자주 읽으면서 고민해 본 사람들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모도 아이 밥을 자기 자신이 먹는 부모가 없어요. 아이를 위해서 끄는 태권도 도장 회원권을 지가 사용하는 부모는 없단 말이에요. 부모인 나는 아이가 먹을 밥을 준비합니다. 이 아이가 다닐 태권도 도장 회원권을 끊어줍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밥을 먹어야 되고 이 아이가 태권도장에 가서 발차기를 연습해야 돼요. 밥을 먹고 운동하는 주체는 아이입니다. 부모가 대신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엄마에게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학교 가기 싫어요. 애들이 저를 괴롭히고 다 돌린단 말이에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네가 선생님인데. 와, 난 이게 히트를 칠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시도록 영적 전쟁, 다시 말해서 이 싸움을 주께 맡겨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어요.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 설교를 많이 했고요. 이 말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때 혼란을 느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주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 주께 맡겨라. 주님께 드리도록 해라. 주님께 올려드리라. 그런데 이 말이 단순하게 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맡겼어요. 올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 맡김, 올림, 드림 이것을 한두 차례 한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 많이 했는데도 실제로 삶에 있어서 그리고 성경적인 어떤 내용을 읽어나가면서 주께 맡깁니다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문제를 주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또 그것을 한두 케이스가 아니라 많이 그렇게 맡겼는데 그리고 그 케이스마다 마음이 답답해서 자주 그 고백을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라고 마음 정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에는 응답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나의 기도에, 자신의 기도에 인색하신 주님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섭섭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오래되면 나중에는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감 없는 그리고 기대감 없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빅픽처, 큰 그림을 그리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이해한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에 대해서 실수를 참 많이 하고 말 실수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럴 것입니다. 자,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말을 험하게 하거나 쉽게 논쟁적으로 발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이 고민하면서 주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라고 했으니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나도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고 주님 제 말버릇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것도 기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자주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근데 매일 저녁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지속했음에도 세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경우에 마음에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 내가 주님께 맡겼는데. 에베소서 4장 29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설교 제목을 영적전쟁을 나의 전쟁, 영적전쟁, 다시 말해서 이것은 나의 전쟁이다 라는 타이틀로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무릇 들은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득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주께 맡기는 기도와 더불어서 개인이 해야 되는 할 일이 있구나.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음담 배설이나 덕을 세우지 아니하는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적극적으로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말을 험하게 하는 습관,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습관, 외설적인 농담들, 회개하고 버리는 연습을 병행해야 하는구나. 이게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건네는 선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의 영혼이 세워지는 것을 내가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이 말이에요. 오직 득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내가 대화를 했어요. 내가 이겼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기분 나빠서 더 이상 나하고 이야기 안 해요. 득을 세우지 못한 거예요. 오직 득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의 그 의미입니다. 내가 건네는 말을 통해서 대화가 끝났을 때 상대방의 영혼이 세워졌나? 유익이 있었나? 라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서 주님께 내 말습관을 올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의 대화 결과 어떤 사람이 위축되거나 나를 멀리하려는 어떤 것이 생기면 그것을 아, 이거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것으로 끝나도록 그것이 염두에 둔 가운데 이게 내 역할이에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태권도 도장은 엄마가 가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그 의미를 염두에 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역할과 우리의 그 역할을 혼합하거나 결코 우리의 해야 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주님께서 개입하여 자리를 빼앗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맡기면은 주님께서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그냥 갑자기 막 뭔가 확 변화되어 버리면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시기로 주님께서 섭리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 통치 영역 가운데 어떤 부분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거나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신 것 내가 개인의 삶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것은 일어나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여러 가지 결정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존중해 주세요. 왜?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선택을 엄청나게 존중해 줘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영혼 가운데 어둠 가운데 보내기로 나는 작정하고 결정하고 이것을 좋아하고 선택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아니 목사님 이 사람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고 선택된 사람인데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가능합니다. 나의 의지적인 선택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권투시합 누가 하죠? 내가 해요. 선수로 선발된 나 자신의 싸움이죠. 그래서 내가 땀을 흘리고 샌드백 앞에서 펀치를 날리고 내가 상대방 펀치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물론 코치가 있고 체육 도장이 있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싸우는 대상은 상대방의 빈틈을 보고 내가 훅을 넣는 그 판단 내가 해요. 영적 전쟁과 관련된 사실을 저는 지금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누가 취하는가? 내가. 주체가 우리예요. 이 전신갑주는 다음 시간부터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갈 것인데 내가 이 전신갑주를 의도적으로 걸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간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군대 복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 것이에요. 국방부에서 지급하는 장비와 물품 내가 관리하고 내가 착용하고 분실하면 내가 책임집니다. 물론 요즘에는 군에서 생활하다가 용돈이 필요하니까 총기 분실했다고 순진한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총기 사야 된다고 80만 원 붙여달라고 자기 총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취하라는 동사는 너희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복수적인 이제 너희 명령 동사인데 너희들이 손에 쥐고 직접 착용하라 이런 의미예요. 전신갑주를 손에 붙잡고 직접 장착하고 싸워야 되는 것은 여러분과 나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물론 주 안에서 하나님의 힘이 작동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작동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움에 임하는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순적으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지금 작동 중인가? 예스. 그렇습니다. 그럼 나는 항상 안전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밥이 되어서 패배하고 있거든요. 많은 가정들이 승리 아닌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보호가 작동 중인데 왜 패배하죠? 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열매가 맺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그 사람에게만 고장난 상태인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무기를, 하나님의 전략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용하게 하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저들로 작동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 노. 그거는 잘못된 신학입니다. 성경 잘못 읽은 거예요. 주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승리는 공식 같은 것인데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 승리는 주님의 강한 능력과 나의 합당한 행동이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결과이다. 영적 승리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이 강한 능력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강한 능력과 나의 합당한 행동이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결과, 열매이다. 그것이 영적 승리예요. 주께서 내게 부여하시는 능력과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흐름으로써 흐르게 해야 힘을 발휘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의아해하는 영역 가운데 하나가 왜 기쁨과 소망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보다 그 사람의 얼굴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얼굴이 더 밝을까 하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많이 봤는데요. 왜 세상 사람보다 더 우울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을까?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지만 주님께서 부여하시는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흐르도록,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내게 부여하시는 능력이 힘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을 그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울한 거예요. 그 작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다섯 군데를 짤막짤막하게 보면서 아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이며 영적 싸움도만 이 원리 가운데서 작동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첫째 성경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구하노라 했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로마에 있으면서 멀리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알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들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원의 능력과 힘이, 하나님의 힘이 지금 마련되어 있던 너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믿는 우리에게. 어떤 차원의 힘인데요?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하나님이 가지신 권능적 차원의 엄청난 힘이 지금 너희들에게 있다. 기도 내용이 뭐예요? 이것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를, 알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노라. 알도록. 이것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는 내 것이 되는 차원까지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권능이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작동하고 있음을, 그래서 여기에 눈 뜨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부분 질병 있잖아요. 질병. 암을 포함한 각종 질병. 우울증. 정신질환. 부부간의 심각한 다툼, 자녀들의 이상행동,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왜 강력한 기도를 바로 이 구절에 근거해서 올리지 못하는가? 예수 믿는 자신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런 권능이 흐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다. 이게 필요한 기도예요. 확신해야 돼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의 무슨 권능이 흐르고 있다. 이것을 알고 믿으라. 너 것이 되게 하라. 너희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내 것이 되게 하는 이 작업을 성령님께서 하시는데요. 성령님께서 내게 흐르는 권능을 밖으로 이끌어내시는 에이전트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있어요. 내재되어 있는 이 능력, 이미 나의 것이 되어 있는, 그러나 실제로 밖으로 매니페스트 하지 않아요. 그래서 권능적이 아니에요. 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 꽁꽁 쌓여 있기 때문에, 밖에 나오는 그것을 갖다가 풀어내는 것은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과 나눌 것은 로마서 8장 26,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8장 26, 2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잘 보십시오.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동적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라는 에이전트가,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허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을 도우십니다. 나 대신해서 전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도우세요. 방언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시간 날 때마다 또는 시간을 내어서 이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적 발전기를 돌리는 것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방언해야 됩니다. 방언 기도에 대해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 이 말을 했을까? 그에게는 영적 발전기를 돌리는 작업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 기도는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기도 행위입니다. 자동적으로 방언 기도가 나오는 것 아닙니다. 방언을 이미 받았는데 방언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내 발성 기관이 움직이는 주체는 나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오늘 30분 방언 기도해야 되겠다. 시간이 훅 빨리 지나가요. 성경 펴놓고 암송하면서 방언 이렇게 30분 기도해야 되겠다. 너무 빨리 지나가요. 오늘은 이러한 이유로 3시간 방언 기도해야 되겠다.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시간 분량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나를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목이 쉬었잖아요. 이제 어떤 찬양을 하다가 고함을 지르면서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지난 시간에 전도사님이 그 선곡한 것 중에 고리타분하게 왜 이런 찬양을 선곡했을까라는 그런 찬양이 있었죠. 우리는 보통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Holy Spirit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어권에서도 이 성령이라는 말에 Holy Spirit의 이전 세대가 사용하는 그 단어가 Holy Ghost라고 해요. 거룩한 신, 성신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령이란 말 대신에 성신 똑같은 말인데 Holy Ghost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요 아주 old generation이에요. 이 찬양이 지난주에 했던 찬양이 아주 old해요. 자, 그런데 불길 같은 성신여, 이게 뭐예요? 성신 뭐예요? 성신 여자 대학인가? 성령도 익숙하지 않는데 불길 같은 성신여, 아 이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우리로 하여금 순간적이나마 마음을 닫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선택해요. 순간순간. 저는 이 찬양에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쳤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뭐 어떻게 찬양하든지 말든지 나는 은혜 받아야 되겠다. 선택을 했어요.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십시오. 이 가사를 따라가는데요. 내 마음이 강력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에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듯이 외치듯이 그래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그렇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합소서. 지금 구체적으로 목사님 뭐 원하시는데요? 라고 말하면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있는 무언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경륜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뭔가 있거든요. 그것을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은 이 구절을 이 가사를 지나는 순간에 그것이 딱 온 거예요. 내 영혼의 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님, 이것은 내가 누려야 될 분복이다. 그래서 제 마음을 실었고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기를 주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구했을 때 성령님께서 저를 사로잡으심을 느꼈단 말이죠. 그 소리를 데시벨을 계속 올려가지고 했더니 짧은 순간이지만 몇 분 안 되어서 목소리가 확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를 창조 세계 가운데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동반자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는 선택, 결정, 담당하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 선택, 결정, 감당해야 되는 그 영역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을 절제하신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을 이런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10살짜리 남자아이가 있다고 봐요. 그 아이가 기부스를 해서 이제 두 팔을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했어요. 그럼 식사 때 밥 대먹여 줘야죠. 화장실 가서 바지 내려줘야죠. 칫솔질 어떻게 해요? 대신 해줘야 돼요. 양팔 다 기부스했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에는 부모가 다 해줍니다. 그런 경우에. 다치지 않는 건강한 아이에게 10살이나 된 그 아이에게 화장실 가서 일보는데 엄마가 바지 내려줘. 10살짜리. 소리 칠 것입니다. 엄마 빨리 문 닫고 나가. 그렇게 할 거죠.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가 해야 될 그 영역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극도로 특히 선택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는 주권적인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 일들이. 그것이 내가 내리는 선택하고 어떻게 충돌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대 계획에 대한 주권적인 계획인지 내가 내리는 선택적인 것에 대한 절대적인 뭔가 독재적인 뭔가를 가지고 너 이것을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신지 내가 여러 가지 옵션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많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나의 것이에요. 내가 내릴 수가 있어요. 어느 집을 사든지 어디에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시간에 무엇으로 활용하든지 나에게 있어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유익하고 주의 뜻과 일치하는 그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건 나의 손에 있다. 세 번째, 디모데후서 4장 16,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 17.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디모데 후서이고 그러니까 사도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사도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2차 신문을 받습니다.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변명이란 말이 변호라는 뜻이에요. 사도가 법정에서 신문을 받는 동안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나서서 이렇게 유리한 발언을 해줘야 되는데 사도의 경우는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서 증인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 편에 섰다가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이 큰일을 당할 것 같은데 혹시 연루가 되어서 위태로운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 버렸으나 그들에게 흠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님, 그들이 연약해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사도 곁에는 누가 있었을까? 다음 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아마 1년 정도의 시간을 놔둔 것 같은데 주님 부르시기까지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세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 곁에 서셔서 능력을 부여하심으로 예비 신문 과정에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법정에서 위축되는 경험이거든요. 로마 법정에 모인 이방 사람들이 똑똑히 듣도록 복음 진리를 전하는 다양한 족속으로 이루어진 그 로마 법정에서 진리를 말하도록 주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예상했던 고발인들의 의도와는 달리 사형을 면하고 주님께서 얼마의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연장을 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려는 순간 구출해 주셨어요.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왜? 그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때까지 그가 해야 될 역할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에게 보이지 않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 내가 할 역할이 있다라는 것. 네 번째 경우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이제 하늘의 전쟁이 지상의 전쟁이 되는 그런 장면인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1절은 저와 여러분이 연루도 될 수 있는 여기 나와 있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저와 여러분을 지칭할 수도 있다는 것을 두고 한번 읽어주십시오.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에 대한 명칭이 나옵니다.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세상을 속이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이 마귀, 큰 용, 옛뱀, 사탄. 자, 이 존재를 우리가 마귀 하면 대단한 존재이잖아요. 엄청나게 무섭고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악을 자행하는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 근데 이 존재를 어떻게 굴복시키는지 11절 우리 같이 근소를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도록 예수님께서 싸우시도록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들 자신의 힘으로요? 아니에요. 무엇을 사용했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그가 누군데요? 마귀를 이겼으니 이길 수 있어요. 한 그리스도인이 주님으로 가득하고 그 말씀으로 가득하고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어떠한 대적도 대적이 아닙니다. 마귀는 초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우리 형제들, 우리 여기 나와 있는 형제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린 양의 보혈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이것을 실제로 적용한다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주장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예수의 피는 어떠한 것보다도 강력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수시로 주장하면서 어떤 영적 상황 전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라는 말을 입에 올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에 이 더러운 영들은 녹아내릴 지어다라고 입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오혈 찬송을 그들의 입에 올렸을 것이며,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랬잖아요. 이게 뭘까요? 마음에 새겨놓았던, 암송했던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레이마의 말씀으로 창을 내던지듯이 권세 있는 무기로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는 지금 강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강한 전류가 흐르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내면에 새겨진 이 말씀이 입에 올려지는 그 순간에 내면에 흐르고 있는, 그러나 밖으로 표출되지 않은 강한 전류가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manifest, 실제화된단 말이에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죠. 이 천하를 꾀하는 자, 권능의 역사가 문자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여기에 그가 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다니엘서는 전체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절반 이후에는 앞에 이야기는 알죠. 다니엘이 무슨 친구들과 어떻게 했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고 그런 내용은 아는데, 중요한 것은 6장 이어지는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깊이 있게 스터디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그가라고 했을 때 그는 즉 그리스도예요. 물론 이 구절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예언적인 묘사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날 것이에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약속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무수하게 거대한 군대처럼 허물어질 거예요. 약속처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기 자신을 보존하고 생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용맹을 떨쳐 일을 해요. 그리고 어둠 가운데 먹이 밥이 되어가는 그 형제들을 구출하는 수많은 그 영혼들을 내 주 예수께로 열매로 바치는 그런 에이전트가 될 것이에요. 개인의 내면에 있는 전류가 강하게 흘러 힘을 발휘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우리 시대에 정보와 지식은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 초대교회 제자들과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다른 분이어서 그럴까? 초대교회 제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실험했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물질적인 풍요와 문화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데 시간 내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저는 분석합니다.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주를 아는 살아있는 지식에서 자라갈수록 더 큰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적 전류를 발생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까 어떤 하나의 포뮬러, 영적 승리의 공식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주님의 강한 능력과 영적 승리는요. 주님의 강한 능력과 나의 합당한 행동이 만들어내는 결과이다. 주께서 내게 부여하시는 능력과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흐름으로써 힘을 발휘한다. 오늘 본문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누가요?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장비로 내가 싸우는 나의 전쟁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주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용하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전쟁 장비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한 주에 한 개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여기 주의 존귀한 백성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으신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행을 주셔서 이 싸움 제대로 싸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 장비 전쟁 무기들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거룩한 전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신의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는 주의 빛의 용사로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